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이제 48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입성하는 날을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일날 들어가셨다가 목요일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4일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4일 정도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전에 그 정도의 그런 삶의 내용이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몇장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편만하게 이스라엘 온 땅에 강력하게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안에 나타난 몇 가지 확연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과 많은 병자들 고쳐주실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특히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차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 이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이 구원의 영광의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충분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리와 창녀, 그렇죠?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죽은 사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는 그런 모든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취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100%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무슨 재물이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혈통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다 맞아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 나흘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기간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요 얼마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떠 주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기대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되,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누가복음 19장에 그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어린 나귀, 어린 순나귀를 타고 겸손한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안에는 의롭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더러운 거, 거룩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100% 의로우시고 행동하는 것이 100% 의로우시며 재판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이 100% 공정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심지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내가 받는 형벌이 의로운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많은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소유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지 어린 순아기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그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되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을 해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그 위에 타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김소연 자매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노래를 해주는데 그 안에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오늘 그 부르신 노래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새 예루살렘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 그 안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찬송할지어다 하고 찬양을 부른 그와 같은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동일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생각을 하고는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아야 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백성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하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승인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희를 구속하기에 이 땅에 왔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무건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왕으로 들어가시더니 곧바로 어떤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는 슬피 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우시는 내용이 성경 가서 보니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내 날에 내가 왜 내게 왔는가 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슬피 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내가 오늘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지금 나를 왕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만 나흘 지나서는 폭도로 변신을 해서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잡아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근데 이걸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지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그마치 110만 명이나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그와 같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는 이 이스라엘이 화평을 주려고 온 이 메시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주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이 받아주시는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이 계시면 오늘 만날 만할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구원의 날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처음 행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우시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또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가장 먼저 들어가신 데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악행을 하는 자들,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금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와서 보니 도둑들하고 강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러고선 지금 나와서 희생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다 강도대고 도둑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 동안 이루어졌어요. 3년 반.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세 번의 유월절을 이제 거치시게 되는데 여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지금의 달력으로는 4월 초순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도 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양과 소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 그 안에서 사고 팔던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쏟아 부으시고 상들을 뒤엎으시고 그리고는 16절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불러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집을 뭐라 그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가득이 찬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그 17절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하나님의 집이 훼손이 돼서 장사꾼들이 가득 차고 그 기도하는 집이 훼손이 돼서 강도들이 가득 찬 것을 볼때 예수님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분노가 예수님에게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맞이한 유월절에도 성전을 정화하시고 드디어 이제 며칠 있으면 사흘 나흘뿐이 안 남았다면 돌아가실 날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그 일도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웃으면서 정화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몹시 분노하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몹시 분노하시며 보통 사람들이 상상해 볼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쫓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다니면서 상을 뒤집어엎고 비둘기와 이런 모든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어느 면에서 흥분돼서 분노가 가득 차서 움직이신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분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종교처소,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지금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렇죠? 분노하시며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떠한 종교 체제를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사시는 동안에 분노했던 그런 대상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 성전을 장사하는 그와 같은 이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걸볼때 예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강도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강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그와 같은 그 처소,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처소로 만들게 되면 예수님 이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이렇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자그마치 몇 번을 말씀하시냐? 8번을 연거푸 말씀하세요. 8번.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적어도 8번을 하세요. 8번. 누구에게 하느냐? 한번 그 대상을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절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이 율법의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얽어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손을 까딱 안 해요. 모든 짐을 다 일반 성도들에게 갖다가 지도로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하여튼 모든 일을 하면 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이거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모든 행위를 다 꾸며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성경 많이 읽는구나.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옷단을 큼직하게 만들고, 잔치에 가서는 항상 윗자리와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랍비어 랍비하고 인사받는 이런 것들만 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 위선자들아 이야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자그마치 8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3절에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정말 무슨 희생 예물을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구나. 더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니까 정말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그 암흑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팜플렛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 팜플렛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부수는 일을 하셨어요. 종교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산산조각 부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흘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게 뭐예요? 종교인들과 종교놀이 하는 그 사람들을 산산조각 부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흘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이 도대체 뭔가, 성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저와 함께 성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변천이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렇게 분노의, 극한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교회 역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여기 결론을 한번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훼파가 되고 성전이 다 부서진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어요. 1948년 5월에 다시 저 땅에 돌아왔습니다. 저 땅에 돌아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산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냥 일부가 성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막이 있거나 성전이 있으면 그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휘장 안으로 이걸 걷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이 7월 10일 속죄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월 10일에 이 속죄일의 사건이 없으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할 때 국가의 모든 죄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 국민의 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야만 가서 속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아다니면서 성전이 없이 지냈잖아요.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좀 짓고 죄의 속죄를 좀 받아야 되겠다. 2000년 5600명 동안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죄의 속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일의 행사를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극도로 치닫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하고는 강도들로 돌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데 10년, 20년, 30년 죽을 때쯤 돼서 가서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일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형성하게 된 일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장정만 한 60만 명 됐다고 했으니까 한 2, 3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내용이 뭐냐?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모형을 내가 모세에게 줄 테니까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만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얘기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거하는 그와 같은 집,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의 앞부분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자그마치 몇 장이니 16장이에요. 그 16장 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따라 그 성막을 그대로 짓는 그 내용이 자그마치 16장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 날 유월절 지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15일 날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거 수놓을 거 수놓고 해서 다 만들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주신 그 식량에 따라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1일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4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2월 1일에 성막을 세워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이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에는 불로다가 그 집을 이렇게 둘러싸시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이 저 위에 떠 있어서 누구라도 딱 보면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놀라운 이와 같은 지표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 하면, 성막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 안에 궤가 들어있습니다. 궤. 하나님의 언약궤, 증언궤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 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놓여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집이 지금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면, 그 성막의 센터가 어디냐 하면 그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바로 위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긍휼의 자리라고는 여기가 이 세상에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든 이후에 레위기를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런 죄를 지을 땐 이렇게 죄를 속죄하고 저런 죄를 지은 이렇게 죄를 속죄하고 너희하고 나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땐 이렇게 화평원물을 가져다가 나하고 화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16장 한 장을 할애하셔서 속죄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속죄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17장으로 이제 딱 넘어가시면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예, 피로 이렇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는 그런 방법이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짐승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을 딱 지목을 하시고 너하고 내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뒤를 잇는 그 사람들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희생 예물이 내게 드려질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심지어 모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아들도 못해요. 다윗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를 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제사장직이 특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직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세례가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경고를 주세요.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아론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갖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향로에다 이렇게 가서 이제 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가져다 드렸다가 그 안에서 즉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특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내 앞에서 경고망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가지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막 여기 있다가 저기 가기도 하고 막 옮겨 다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 5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정립된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는 성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옮기는 거 하지 말고 한 군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누가 했어요 처음에? 예,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자극이 됐던 그런 사건이 이제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기를 가서 보면 사무엘기 첫 부분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과 대조가 돼서 나오는 인물들이 몇 사람 나와요. 거기 유명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지? 이름이 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다. 누구라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 갖고 오면 먼저 그걸 헌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삶거나 이런 건 난 먹기 싫으니까 날고기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갖고 마음대로 먹겠다 하고 하나님의 헌물을 제사장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이걸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아야 될 것은 삶고 그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자기가 가져가면 그러면 되는 건데 나는 삶고 이런 거 싫고 날고기로 구워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가져온 거를 날고기로 갖고 와라 나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하더니 그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성막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여인들이 와서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이 제사장들이 거기 몰려있던 그 여인들하고 가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루 사이에 이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고 그리고 이들의 비행을 눈감아줬던 그들의 아버지도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죽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사무엘기 상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아주 귀중한 그런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특권을 오용하거나 남용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백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이. 그렇죠? 자, 이 일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돼서 왕국을 확고하게 이제 세웁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아주 확고하게 이제 성립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기 하 7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크고 좋은 집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텐트 상태로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품은 게 참 좋은 일이다. 너 참 좋은 일 소원 품었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을 수 없고 내 뒤를 이을 솔로몬이 이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는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이 성전을 지을 거의 모든 재료를 다윗이 마련을 해주고 죽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커진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금으로 둘러 만든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빌딩을 지은 거예요. 어디에 지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집,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황금의 집으로 해서 그 안에도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가서 보니까 옛날에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모리아산에 이 성전을 지어놨더니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성전에 쭉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을 놓고 하나님 제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또 무슨 내용이 있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도 기도하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하 7장에 와서 보니까 1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 내린 거 하늘에서 여기로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이름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나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로부터 다윗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 올 때까지 천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천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게 타락하고 타락하고 타락하는 가운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특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결탁을 했냐?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멀리 50km 떨어진 100km 떨어진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가져오지 못하고 돈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돈을. 그래서 거기서 헌물을 살 때 보통 뭐 1,000만 원 주고 사면 될 거를 2,000만 원 불러도 어떻게 거기서 사서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 주고 소를 산단 말이에요. 그 1,000만 원은 둘이 나눠 갖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를 끌고 가거나 양을 끌고 가면 어떻게 불합격한단 말이에요. 이건 재물로 쓸 수 없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갖고는 이건 재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되냐? 이 성전에서 파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끌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어디에서만 파는 것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파는 것으로만 드려야 되는 게 불문율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두 배, 세 배씩의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의 돈을 많이 취득을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두 배, 세 배, 네 배 거기서 정해준 대로 이 헌물을 사서 그래서 거기서 잡아주는 대로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일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종교인들이 이 백성들의 이 뇌를 우리가 세뇌 한다고 할때 세가 씻어준다는 거예요. 뇌를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씻어주기 시작했냐? 성전에 하나님 있지 않냐? 그렇죠? 성전에 하나님 있으니까 성전을 아름답게만 꾸미면은 만사 오케이. 그렇죠?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뇌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만 아름답게 꾸미고,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외적들이 침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전만 잘 꾸미고, 성전만 치장을 잘하면 이 나라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좀 보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2절에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성전만 있으면 바빌론 백성이 절대 침입하지 못한다. 이런 말, 이거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줄수 있지. 예루살렘 성전을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 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한 600년이 더 지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건 장사하는 집이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성전을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여러분, 조그만 이런 어떤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면 그 건물을 얼마나 치장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많은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 건축물 중에 으뜸가는 건축물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빌딩이니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하고 늘이 앞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옆에 가서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으로 가셔서 5절, 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하는 거 보세요.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다른 데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랴.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책망하는데 누구도 지금 성전 자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돌로 꾸민 거, 이건 소용이 없다. 그렇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돌로 꾸민 성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시고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게 돌로 꾸며진 이 집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오.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당 꿈도 못 꿔요. 어떻게 해요? 집에 몰래 숨어 있거나, 들여 동굴에서 모이거나, 그래서 지하 굴속에서 모이거나, 이렇게 모이는 게한 300년 시간이 이게 지나게 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이 콘스탄 대제의 칙령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이 결탁이 되면서 큰 길로 떨어져 나가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체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일이 AD 313년 이후에 공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모여도 되는 이런 빌딩을 지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뭘 짓기 시작했냐?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당, 거룩한 게 있는 당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그럼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빌딩을 지어놓고는 이 안에 뭔가 거룩한 게 있다는 성당이라고 하는 걸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에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수십 년 공사를 한 거예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 면죄부 한 장을 사면 연옥에 있는 당신의 친척의 죄가 50년, 100년, 1000년이 경감이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모아갖고 베드로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렇죠? 독일에 가면 쾰른 성당이 있다 그래요. 전 가보지 못했는데 1248년부터 얼마 동안 전 600년 지었대요. 600년. 성당을 600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가우디 성당이 있다는 겁니다. 1883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앞으로도 100년을 더 줘야 성당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잖아요. 교회가 성전과 제사장 문화를 꽃피우면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성전을 쓸데없이 이렇게 돌로 치장하라고 수백 년간 지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제시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머지 당신들 다 평신도회 하고 이와 같은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을 꾸짖고 내쫓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그런 시스템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다 여기 예배드린 장소를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교회당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오늘 예배당 가자.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당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먹고 사는 게 좋아지면서 어떤 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뭘로 다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한국의 성전이 5만 개가 넘어요. 5만 개. 그것도 본성전이 있고 또뭐 어디 있어요? 지성전이 있고. 그렇죠? 말도 못할 정도로 성전 문화가 이렇게 이 한국에 파급이 됐어요. 오늘날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다른 나라 성도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한국에만 유행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여기가 무슨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배당이 성전으로 바뀌면 목사가 뭐로 바뀌게 돼? 자동으로.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평신도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안 되는 거다. 무슨 평신도가 있고, 무슨 성직자고 그거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구약의 개념이지 신약의 개념에서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그런 내용이 세 번이나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철폐가 됐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그 율법 체계는 철폐가 됐어요. 성전과 제사장 문화는 이제 완전히 철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같이 형제여 자매로 불리는 이와 같은 신약 체제가 형성이 됐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 휘장을 가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돌로 된 성전, 인간 제사장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들은 예배당을 지금도 강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강당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당이라고 부르고 목사도 뭐로 불러요? 패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버런드가 아니라 패스터. 그렇죠? 목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예배당과 그다음에 목사가 성전과 제사장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강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도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 사역 끝내실 때도 지금 성전을 정화하신단 말이에요. 성전 가지고 종교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지고 종교놀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시고 이제부터는 신약시대가 열린다.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47절에 예수님이 나흘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나흘 있으면 돌아가세요. 근데 성전에서 뭐 하시나 한번 보세요. 47절 그분께서 날마다 앞으로 나흘뿐이 안 남았는데도 그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가르치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4장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제자들이 뭐예요?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존속하는 날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교육과 그다음에 말씀 선포가 교회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침례교회, 이 사랑 침례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킨가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종교심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잘 꾸며놓은 수천억짜리 그 예배당 이렇게 해서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괜히 구원받은 듯한 착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파이프 올겐 소리와 이 목사가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나와서 거룩하게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이런 데 가서 보면 괜히 아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착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돌로 된 성전,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신약교회에 같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하고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